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위급 국방회담을 열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국방당국은 지난 11일에서 12일 워싱턴에서 제22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 국방부에서 일라이 레트너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신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한국 국방부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통합국방협의체 세부회의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한 간 공통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2022년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올 들어 계속된 도발을 통해 핵투발 체계 다양화와 핵 역량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 갈등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실시된 미한연합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와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올 하반기에 실질적인 연합훈련 및 교육을 수행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공유 및 위기시 소통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이날 7시 22분경 북한 내륙부에서 최소 한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폭거라면서 일련의 북한 행동들은 일본과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경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한때 해당 지역에 비상대피령을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있었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자체적 원인이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훈련과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배치의 부정적인 영향은 모두에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압박과 대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히 미국 측은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대응하고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샤우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도 이날 대항과 압박을 중단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양측의 우려, 특히 북한 측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도운 약 20개 국가의 120개 이상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변에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철강 재벌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그가 기업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USM 홀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는 학생들에 대한 군사화와 세뇌를 통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 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 두 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위성 이미지를 공급한 중국 기업 등도 제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을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인 로사톰 관련 인사들을 추가 제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산 포탄 지원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 총리는 12일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보다 훨씬 더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불교 사찰, 도교 사찰을 찾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주목해보겠습니다. 불교와 도교, 유교는요, 중국의 오랜 종교이고 철학이고 또 문화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자연스러운 생활 문화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젊은 층에 이렇게 주목할 만큼 늘어난 방문 추세는 지금 중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 현상이라는 시각입니다. 한 온라인 여행 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올 들어 중국 전역의 사원 방문자가 1년 전보다 310%가 늘었답니다. 사찰을 여행지처럼 찾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는데 직장 스트레스나 취업난 등의 삶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짧게 다녀오기도 하고요. 아예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찰에 오랜 기간 머무는 젊은이들도 많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찰은 3월 초에 하루 4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고요. 행운의 의미를 담았다는 구슬팔찌 기념품에 1,000위안, 그러니까 미화로 145달러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는 향을 피우고 불경을 외고 목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요. 소셜미디어에는 사찰 방문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90만 개가 넘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자는 향을 피우지 말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중국의 한 관영매체 논평과 함께 이런 사회현상은 중국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과 선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또 다른 매체 평론가의 견해도 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니까 나이가 무슨 문제예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나?
너무 재밌어요. 약간 북한에서
오신. 네, 한국 서울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아코디언, 손풍금을 배우는 곳이 있답니다. 북한 대학에서 아코디언을 가르치던 분이 선생님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30도, 아주 맑고 쾌청한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이 흐립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황사먼지는 오전까지 이어지고요. 오후에는 강한 바람에 한반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황사먼지가 들어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금요일 북한은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남도, 함경도, 황해도 가끔 비 내립니다. 동쪽으로는 함흥과 신포, 장전, 김책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삼지연은 새벽 한때 약간의 눈 내립니다. 약간 강한 바람은 강원도와 함경도 동해안 쪽으로 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낮 최고는 영상 12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데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 오전에 물결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해는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시죠. 평양은 아침 최저 9도고요. 낮 최고 20도입니다. 신의주와 개성은 아침 7도,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은 8도에서 18도 사이, 원산은 11도에서 18도, 청진은 7도에서 14도입니다.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상 3도, 낮 최고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타이완을 방문했던 미국의 고위급 하원의원을 제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총리가 미국을 찾았다는 소식부터 보지요.
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12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우크라이나에 미국 첨단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다시 호소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특히 전투기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 서방 측은 확전을 우려해서 난색을 나타내왔는데요. 슈미할 총리는 오스틴 장관에게 현대전에서의 제공권 장악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F-15나 F-16 전투기를 제공해서 다시 한번 지도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에 또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네, 폴란드가 앞서서 지원을 약속했던 이 러시아제 미그 29 전투기 8대 가운데 4대를 이미 전달했고요. 나머지 4대도 인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6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한국에서 대체 전투기가 오면 현재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미그 전투기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총리가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승리하고 러시아 공습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은 더 많은 방공체제와 더 많은 포탄과 탄약 등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의 오스틴 장관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슈미할 총리의 요청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미국이 이미 제공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 방위 산업 단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별도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이 슈미할 총리와 오는 21일에 있을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핵심 목표를 공유하고 미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온라인에 유포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최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참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크게 파문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1분 40초 정도 되는데요. 이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이 위장복을 입은 차림의 남성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주로 입는 이 노란색 완장과 이 빛바랜 녹색 군복을 입은 남성을 잔인하게 참수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영상의 내용이 언제 벌어진 겁니까?
네, 뭐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이 영상의 진위도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영상에 들어가 있는 이 풀이나 주변 환경 등으로 보면은 지난해 여름쯤에 촬영된 것 같다는 추측만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아직도 이 의식이 있는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 또 이걸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이 참수한 후 이 사령관한테 머리를 보내야 한다고 러시아 말로 하는 소리가 담겼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이 영상 외에도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머리하고 손이 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영상에 대한 얘기를 했군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화상연설에서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쉽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 세계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잊지 않을 것이고 이들 살인자를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은 12일 텔레그램에 유엔에 이번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네츠 의원은 포로를 공개 처형하는 것이 제네바 협약과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한 것이고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영상이 진짜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 이 영상이 끔찍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의 진위를 꼭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걸 보고 몸서리를 쳤고 이 가해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활동하는 유엔 인권 감시단도 소름 끼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이 사건을 올바르게 조사해서 이 가해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구소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인 바그노 그룹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 있네요.
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12일 저녁 늦게 부인과 함께 중국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지금 중국 수도 베이징을 먼저 찾지는 않았네요.
네, 일단 이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인 상하이부터 방문하고 1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이번 방문길에 정부 강요와 주지사, 국회의원 등 약 40명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룰라 대통령이 상하이를 먼저 찾은 이유가 있겠죠?
네, 특히나 이번 방중에서는 이 중국과의 교역이나 투자, 기술협력 같은 경제 분야의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13일 상하이에서 열린 이 브릭스 개발은행장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브릭스라 그러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요 신흥경제 5개 나라 모임인데요.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동료이자 후계자라는 평을 듣던 이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브릭스 은행장에 취임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또 상하이에는 화웨이 연구개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네, 자, 화웨이라면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국가안보상 이유로 이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정부나 중국군과 연계돼 있고 각국 통신망의 인증을 받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를 심어서 기밀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화웨이를 찾은 게 눈길을 끄는군요.
네, 지금 두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룰라 대통령이 대표적인 이 미중 갈등 요인의 하나인 화웨이를 방문한 겁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2위 경제대국이자 브라질 최대 교육국인 중국 사이에서 미묘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두 달 전에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2월에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미국 의원들도 만났습니다. 당시에 룰라 대통령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기후변화나 민주주의 협력과 더불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미국 방문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브라질과 중국의 정상 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까요?
네, 룰라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임 대통령 당시에 상대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것과는 달리 국제 문제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 브라질이 다시 국제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윌슨 센터 중국 문제 전문가인 이고르 패트릭 연구원은 CNN에 이 중국 정부가 이 해당 의제에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빼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중국이 미국의 고위급 하원의원을 제재했네요.
네, 중국 외교부가 13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위원을 제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맥콜 위원장이 최근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제재가 그 맥콜 위원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대응일 텐데요. 중국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맥콜 위원이 이미 말과 행동으로 중국 내정에 자주 간섭했었고 중국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가 최근에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타이완 분리 독립 세력들의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 이 반제재법에 따라서 맥콜 위원장은 중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또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약 중국 안에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도 동결됩니다.
네. 자, 맥콜 위원장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차이통통을 만나서 이 타이완군을 위한 훈련 제공을 돕고 이 타이완이 구매한 무기들을 빨리 인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타이완을 또 방문하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이 민주주의 체제인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요. 외국 관리들과 타이완 관리들 사이에 이 모든 고위급 접촉을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접촉이 차이 총통과 관련이 있으면 더 민감하게 네. 반응합니다.
자, 중국 정부는 지난주에도 미국 기관 또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네, 지난 7일 레이건 도서관과 민간 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이 연구소 관계자들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이 타이완 분리주의자들 활동에 장소와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조처가 아무래도 차잉원 총통이 미국을 들렀다 간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차이통통이 중미에 있는 나라죠. 벨리즈와 과테말라를 방문했는데요. 두 나라의 갈 때와 귀국할 때 모두 미국을 경유했습니다. 이 차이총통은 경유 중인 미국에서 이 허드슨 연구소가 주는 리더십상을 받고 연설했고요. 또 귀국길에는 서부 캘리포니아주 시미벨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이 케빈 맥카시 연방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그 탈세, 금융사기 관련 소송 관련 증언을 위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제5연방 항소법원이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미 환경보호청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 전기차 관련 새 규정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뉴욕에 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있는 자택에서 거주 중인데 뉴욕까지 온 겁니다.
네. 자, 뉴욕주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언제 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3명의 성인 자녀,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 그리고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를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요?
네, 뉴욕주 검찰은 이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또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또 반대로 탈세를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이런 수법으로 이 광범위한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소송에 대한 증언 언제 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뉴욕주 법무장관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법무장관을 만나서 대포지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건데요. 증언 녹취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대포지션이라는 말은 이 민사소송의 한 절차인데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한 후에 그 증언 내용을 녹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네.
증언 녹취를 통해서 증인의 증언을 통해 해당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그렇게 공유하게 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 녹취에 나선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지난해 8월에도 증언 녹취에 나섰는데 당시 제임스 법무장관의 질문에 이 수정헌법 5조의 권한을 언급하면서 400회나 넘게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수정헌법 5조는요, 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증언 녹취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제임스 법무장관의 질문에 답을 할까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 소셜에요. 마침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수익성 높고 가치 있는 회사를 건설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사업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동산 자산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맨하튼 지검으로부터 또 기소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 해당 기소와 이번 뉴욕주 검사의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그런 별개의 사건인데요.
네.
앞서 지난달 30일 맨하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3명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라면서 총 34개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이 형사 기소가 되는 그 불명예를 안은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또 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마이클 코언 씨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데요.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맨해튼 대배심에서 직접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법무팀은 12일 이 플로리다 남부지방 법원에 소장을 내고 코언 씨에게 최소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왜 코언 씨에게 이런 소송을 한 걸까요?
네, 법무팀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직원으로 일했던 코언 씨가 여러 가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코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 변호사 그리고 의뢰인 간의 특권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네. 자, 코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증언을 해줬습니까?
네, 코언 씨는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언 씨는 이후 트럼프 재단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코언 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연방 법원으로부터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과 관련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코언 씨는 코언 씨의 변호사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체계를 코언 씨에 대한 괴롭힘과 또 협박의 형태로 또다시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소송은 경박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여러 소송과 재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기 대선, 그러니까 내년에 열리는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죠.
맞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지검의 기소를 민주당 소속인 검사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차기 대선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2024년 대선을 포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경구용 낙태약, 그러니까 먹는 약 낙태약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낙태약을 제한적으로 승인한 결정이 나온 곳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남부 뉴올리언즈에 있는 제5항소법원은 12일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일부 보류했습니다.
예.
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을 일단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이 직접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을 뒀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미 식품의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요, 이 식품의약국 즉 FDA가 지난 2000년 이 약의 사용을 승인할 때 약품 사용의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매튜 캐스머릭 판사가 낙태 반대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항소법원까지 올라간 거네요.
네, 캐스머릭 판사는 항소법원이 개입할 시간을 일주일을 주면서요. 미페프리스톤 금지 명령을 14일에 발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미페프리스톤의 제약사인 단코 연구소가 지난 10일 하급 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면서 항소 법원에 긴급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항소 법원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전처럼 미페프리스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요?
네,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승인됩니다.
아.
일종의 예비 명령인데 항소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7주까지만 사용이 승인되는데요. 원래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더 엄격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미페프리스톤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약이지만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이 직접 의사를 만나야지만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복구를 요청하면서 한 얘기가 있군요.
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법원 자체의 잘못된 평가에 기초해 지방법원이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차단하고 또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접근을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수십 년간 여성들이 사용해온 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심, 피임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약인가요?
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차나 이보다 이전 시기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인데요.
네.
의료진 처방에 따라서 안전하게 복용하면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낙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까지 복용하게 되면은 이 낙태 성공률이 높아지는데요. 미페프리스톤만 단독으로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낙태약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을 또 확보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영방송 NPR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들은 이 낙태 약물을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으로 약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그런 조처라는 설명인데요. 매사추세츠주와 그리고 워싱턴주는 미페프리스톤을 그리고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수만 회분의 미소프로스톨을 비축했다고 합니다. 낙태는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의견이 아주 완전하게 확연히 갈리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네.
기독교와 보수 쪽에서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이 낙태를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서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공개됐군요.
네, 미 환경보호청은 12일 청정 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 기후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차량 배출 규정에 관한 연방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환경보호청은 이 제안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한 그 국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해서 이 청정 차량 생산에 대한 급진적 발전과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제안서가 그동안 이 연방 정부가 자동차에 적용해왔던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한 환경 기준 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환경보호청의 제안서에 담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향후 10년 내로, 그러니까 2032년까지 새로 제조되는 경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생산해야 합니다.
네.
67%에 달하는 수준인데 굉장히 높죠.
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생산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환경보호청장, 여기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네,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가장 야심찬 공해 규정이라고 이번 제안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리건 총장은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 차량의 판매 종료 날짜 설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제안은 그 성과 기반의 규정일 뿐 전기차에 대한 지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전 계획보다는 훨씬 더 엄격해진 그런 제안서 내용인데 이 기준을 따르면은 어떤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환경보호청은 미 전역에서도 특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2055년까지 거의 1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미국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또 이러한 새로운 표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운행하면 약 200억 배럴 석유 수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수비자들은 이 차량 한 대를 유지하는 동안 평균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환경보호청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기차 생산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강화하고 또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그 자동차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네.
앞서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 전문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이 작은 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현재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75%가 바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기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전기차 생산의 10%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천연자원보호협회의 루크 토나첼 청정차량 부문 국장은 미국이 국내 생산과 우호국 수입을 중심으로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은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농민 동맹이 1892년에 만든 인민당은 은화의 대량 유통 등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이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189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서서히 쇠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인민당은 사라졌지만 20세기 들어오면서 또 다른 제3당이 등장하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제3정당 두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중초반의 제3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20세기 들어 등장한 제3당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당 가운데 하나가 1912년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진보당으로, 진보당은 불무스당으로도 불렸습니다. 진보당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의 강고한 보수주의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진보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으로, 그는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선거인단 88표, 그리고 일반 투표에서 약 27%를 획득해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우드로 윌슨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선거인단 8표를 얻은 태프트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제3당 후보로 양대 정당 소속 후보를 이긴 사람은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8 million car owners of America's eastern seaboard states have registered for rationing petrol.
1940년대 말에는 새로운 진보당이 등장합니다. 1948년 대선에서 진보당은 해리 트루먼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냈던 헨리 월러스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Berlin, and for the first time in four months, the four military governors meet in the capital to prepare a report on the situation. Talks in Moscow were held up during.
그는 냉전과 대기업에 반대했습니다. 또 흑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모두 없애야 하고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러스 후보는 대선 초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경쟁 후보들이 그가 공산당과 연계됐다고 비난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월러스 후보는 결국 선거인단 표를 하나도 못 얻었고 일반 투표에서 약 110만 표를 획득하며 4위에 그쳤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는 1967년에 등장한 미국 독립당이 제3정당으로 가장 눈에 띕니다. 미국 독립당은 반자유주의를 내세운 극우 계열 정당으로 1968년 대선에서 조지 월러스 전 엘라베마 주지사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That a federal judge concurs and prostitutes our law in favor of that mob rule.
월러스 후보는 주지사 시절 인종 분리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1968년 대선에서 월러스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13%를 득표했고 남부 5개 주에서 이기면서 제3당 후보로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로 남부 백인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제3정당 두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초중반의 제3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에 북한에서는 손풍금이라고 부르는 아코디언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은 탈북민을 포함한 서울 시민 누구나 있고요. 선생님은 북한 대학에서 손풍금을 가르치던 분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아코디언 교실에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발을 꼭꼭 누르고 동시에 눌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보이시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번 더 누르게 한번 해볼게요.
탈북민 아코디언 강사 이효주 씨의 지도에 따라 수강생들이 아코디언의 한음한음을 짚어가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아코디언 기초과정, 손쉬운 아코디언 수업이 열리고 있는데요. 남북 출신의 수강생 10여 명이 모여 자기 아코디언을 어깨에 맨 채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체험팀의 나영선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손쉬운 아코디언 수업은 탈북민 아코디언 강사가 북한의 대중악기인 아코디언을 가르쳐주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대중음악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남북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수업입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아코디언 수업은 계속 열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선생님을 모셔서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명도 변경이 되었고요. 선생님도 바뀌고 사업팀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왼손, 오른손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반달이나 에델바이스처럼 기초곡을 합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프로그램 4회차였는데요. 어느덧 남북 출신의 수강생들은 서로 정겹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서로의 존재를 좀 낯설어 하시기도 해서 이제 2회차 수업 시간에는 서로 이름을 소개를 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북한에서는 아코디언이 대중악기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는지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등을 물어보시고 이제 답변을 받으시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알아가면서 점점 친해지고 계십니다. 이제 아코디언이 9시 반부터 수업을 하는데 더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거기에는 일반 주민분, 탈북민분 다 섞여서 계시고요. 그러면서 자조 모임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실력은 모두 다릅니다. 처음 아코디언에 접한 수강생도 있고요. 북한에서 이미 아코디언을 배운 탈북민도 있죠.
저희 기준이 따로 있진 않았지만 저는 처음에 홍보를 할 때 아코디언을 배운 분들 중에도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자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강을 했지만 올해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 악기라는 것이 조금만 쉬면은 다시 실력이 원상복구되기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력이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15명 정도 정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2시간 동안 1대1로 맞춤 지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할 과제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오고 네, 1대1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가르치는 탈북민 이효주 강사는 북한 청진의 제2사범대학 예능학부에서 학생들에게 아코디언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대중악기로 사랑받고 또 전공 수업이 있는 만큼 아코디언이 가지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아코디언은 일단 북한에서 정치 선전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음악예술이잖아요.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코디언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어디 가서 한다 할 때는 무반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코디언의 역할은 그냥 걸어다니는 음향 노래방 반주기?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지만 조금 비싸서.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보다 뭐 절대로 싸지 않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으니까 일단 아코디언을 배우면 좋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기관 기업소 뭐 대학까지도 이런 예술 선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재들은 아코디언수들은 잘만 하면 그냥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효주 강사는 실력이 각기 다른 수강생들에 맞춰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지도하는데요. 수업 현장을 보니까 한자로 된 교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교환 작성할 때는 일단 다 처음부터 똑같게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눈높이가 지금 서로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그 스킬에 맞게 가야지만이 일단 속도감도 나고 배우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일단 맞췄습니다. 이게 보면 북한은 이런 교축본이라고 해서 악보책이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아코디언 교본 같은 것이 있지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어떤 북한에서 학생들을 계속 아코디언 전공으로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교본이 저희 스타일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한자로 된 거 그건 중국 교축본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러시아 교축본도 또 있어요.
이효주 강사는 남북한 출신의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수업을 대하는 태도와 연주하는 스타일이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점차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역할이지 않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일단 탈북민과 일반 주민들이 같이 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쉬울 것 같은데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남한과 탈북민 이걸 저는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노래를 서로의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불어 수강생 가운데서는 북한에서부터 배우고 싶었던 아코디언을 드디어 배우게 됐다는 한 탈북민 수강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집에 가서도 이 아코디언 연습을 해야 한다며 아코디언 생각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취미 생활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면증도 와서 제가 약도 먹고 있었어요. 너무 그러댔는데 취미 생활 뭐 할 것인가. 뭐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니까 누중감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나이가 무슨 문제예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나?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나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러려고 정말 갈등을 했나? 어쨌든 이제는 그 취미생활 할 걸 잡았잖아요. 그 악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잡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탈북민 수강생 유희명 씨 또한 한국에서 아코디언에 처음 접하게 됐다면서 오랜 꿈을 이룬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릴 때 정말 다른 애들이 그거 지고 있고 노래하는 거 보면 진짜 제 인생에 저게 최고로 내가 바라보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여기야 보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구나. 뭐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다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모든 거 취미생활도 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거기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 비싸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다른 생활에서 정말 모든 돈을 아껴 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배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코디언 구매를 했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노력하고 시간을 쏟는 만큼 그 실력도 뒤따라 올 텐데요. 유희명 씨는 조금씩 나아지는 연주 실력으로 아코디언을 배우는 재미 또한 더 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두 번 듣기하고 세 번 듣기하고 점 이해가 되면서 이제는 악보는 원만히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노래도 연주를 원만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고는 할 수 있더라고요. 자체로 연습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교육해 주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회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끝으로 한국 시민 이채영 씨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이 수업이 너무나 즐겁다고 전했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돼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약간 동아리 활동 느낌도 나고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휘랑 이런 사용이 다른데도 제가 딱 들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약간 쉽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유머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초보자고 근데 이제 피아노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배울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여기 있는 좋은 분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즐거운 음악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때가 되면, 적당한 때, 이런 표현 영어로 in due time이라고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I could go on that vacation, but I don't have enough money right now.
Don't worry about it. You can plan another trip for the future when you have more money.
That sounds good, but I don't know when that will be.
Hey, you know what? In due time, you'll be able to save up enough money.
It's just frustrating that I cannot go right now.
I understand how you feel, but sometimes things don't work out the way we want them to. Bu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everything happens in due time.
제가 돈이 부족해 여행을 못 가게 돼 실망하고 있자 존이 때가 되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 영어로 in due time이라고 합니다.
In due time, you'll be able to save up enough money.
때가 되면 in due time, 당신은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겁니다.
Everything happens in due time.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죠. 때가 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You'll find out in due time.
어떤 일을 서두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Everything has its own time.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Everything happens in due time.
다시 말하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줘라 이런 말이겠죠. 시간을 두고 보다 give it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cannot believe I failed the test. I studied so hard for it.
Don't worry about it. Give it time and you'll have another chance to improve.
I know, but I feel like I let myself and my parents down.
One test does not define your whole academic career. Give it time and keep working hard. You'll see improvement.
시간을 더 가져보세요.
Give it time. Just give it some time.
어떤 일을 두고 시간을 두고 보세요라는 표현 give it time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화 해석해 보죠.
I failed that test.
나는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Give it time and you'll have another chance to improve.
시간을 두고 보세요. 개선시킬 기회가 있을 겁니다.
One test doesn't define your whole academic career.
하나의 시험이 당신의 모든 교육 경력을 설명할 순 없어요.
Give it time and keep working hard.
시간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그럼 끝으로 때가 되면 in due tim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could go on that vacation, but I don't have enough money right now.
Don't worry about it. You can plan another trip for the future when you have more money.
That sounds good, but I don't know when that will be.
Hey, you know what? In due time, you'll be able to save up enough money.
It's just frustrating that I cannot go right now.
I understand how you feel, but sometimes things don't work out the way we want them to. Bu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everything happens in due tim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때가 되면
In due time.
시간을 더 가져보세요.
Give it time.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Everything happens in due time. Everything has its own time.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Everything happens in due time.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 때를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